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회 동안이나 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그럽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를 울며 단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인물들도 여러 등장하죠. 그 가운데 하여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은 없죠. 그는 12년 동안 하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가진 방법을 써보았지만 고치지를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여인은 매일 피를 접촉해야 되는 처지였고 뭐 자기 피든 남의 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만져야 되는 처지였고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상태였고 그래서 언제나 하루 종일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죄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하자면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상태에서 그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섰다는 것 자체도 죄고 게다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도 죄가 되고 그 여인은 그래서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오늘 지혜서의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당시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들도 그러한 자기들만의 우리들만의 각자의 잣대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이 기적의 힘을 얻어간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서서 시인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드러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들키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피를 흘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단은 부정하게 보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대견하게 바라보시죠. 믿음을 가지고 이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접근한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나에게 다가왔다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판단이란 참으로 보잘것없고 허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속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란 언제나 겉돌기만 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역사적인 인물들을 판단할 때도 이러한 경우는 종종 생깁니다. 같은 인물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뭐 교황님들 가운데는 그러한 인물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들으면 아주 흥미로워할 인물을 오늘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교황 본인이 뭐 유명할 수도 있겠지만 교황이 뽑아세워 옆에 세워둔 사람이 더 유명한 경우입니다. 그 교황이 옆에 둔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작가 미켈란젤로이고 그 사람을 뽑은 교황은 율리오 2세라는 교황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잠시 여행을 가보죠. 율리오 2세 교황은 가난한 양치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추기경이었던 숙부의 도움으로 신부가 되고 숙부가 교황 식스토 4세로 즉위하자 그를 추기경으로 서임합니다. 추기경이란 교황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 측근을 교황이 이제 되자마자 자기 이제 집안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 권력을 돈독히 하는 거죠. 그때 관행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은 가난했지만 출신이 명망 높은 로마 귀족 가문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임인 비오 3세 교황이 재임 기간을 1개월도 못 채우고 사망하는 바람에 뒤이어서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됩니다. 운도 좋았죠. 그래서 교황과 미켈란젤로라는 작가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업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와 제대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신축 공사가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 가장 작은 나라의 랜드마크 성당이 바로 그곳이고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시면 절대 빼놓지 않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드로 성당이죠.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되었을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옛 제국의 수도의 명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빼고라도 외부적인 로마의 도시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국 시대 유물 건축물들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로마 시내 성당들마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원래 옛 베드로 대성당은 4세기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건설한 대성당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15세기 초까지 1000년 동안 이어졌지만 교황의 아비뇽 유배라는 사건 등으로 장기간 교황이 로마를 비우면서 그 성당의 관리가 대단히 소홀해져 있었죠. 옛 베드로 대성당은 본당의 벽이 기울거나 허물어져서 내부가 밖에서 드러날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율리오 2세 교황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1000년이 넘게 내려온 이 유서 깊은 성당을 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허물고 지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선 거죠. 돈도 없는데. 교황은 과감하게 다시 짓는 쪽을 선택하고 옛 성당을 허물라고 지시합니다. 물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은 단기간에 끝난 공사는 아니었죠. 본당 건물만 해도 1506년에 시작해서 1626년까지 120년 걸렸고 대성당보다 어쩌면 더 유명할 수 있는 베드로 광장을 정비하는 데만 또다시 50년이 걸린 대장정의 공사였습니다. 이 100년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건축가도 여러 번 바뀌어서 정확히 누가 설계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반구 형태의 지붕인 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완성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첫 번째 설계자는 브라만테라는 인물이지만 그는 베드로 성당을 처음에 정방형 형태로 그렸고 돔도 지금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해서 지금 대성당의 중심 모습을 결정한 게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20대에 그 유명한 삐에타 상뿐만 아니라 다비드 상까지 만들면서 당시 미술계의 신성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무렵 교황에 등극한 율리오 2세의 눈에 그가 들어왔고 교황의 요청으로 1505년에 로마로 오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미켈란젤로가 로마를 방문해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무덤을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반 무덤 계획은 조각상이 40개나 들어가는 엄청난 크기의 작업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는 그 시대 다른 화가들처럼 조수를 여러 명 두어서 빠르게 작품을 생산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율리오 2세는 이 무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작업에 돌입합니다. 바로 오래된 성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로운 성당을 짓겠다는 다짐이었죠. 율리오 2세는 그 이름도 로마 제국의 영웅 율리오 카이사르, 줄리어스 카이사르에서 따왔는데 실제로 그 역시도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세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면서 교황령을 넓히겠다는 마음으로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치렀는데 무엇보다도 교황이 직접 전투에 나섰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직접 전장을 누빈 전사였습니다. 당시에도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대단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교황은 이렇듯 미술에서도 용감하게 젊은 작가들을 파격적으로 고용해서 거대한 작업을 감행합니다. 율리오 2세에게 미술이라는 것도 전쟁터라면 베드로 성당의 건축 설계는 처음에는 브라만테라는 작가에게 또 조각은 미켈란젤로에게 물론 시치나 성당의 벽화도 그렸습니다만 그리고 그림은 바로 라파엘로라는 장수에게 맡겼던 거죠. 그는 이 천재적인 미술가 3명을 가까이 두면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예술적인 업적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율리오 2세 이 같은 과감한 결단 덕분에 오늘날 바티칸 박물관과 베드로 성당이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은 것이 가능해졌을 겁니다. 브라만테는 율리오 2세의 전속 건축가였고 그가 자신과 동양이었던 우르비노 출신의 유명한 라파엘로도 교황에게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라파엘로가 로마를 찾은 1508년은 미켈란젤로가 이제 막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작업에 착수했을 때였습니다. 이 천장화 작업의 중간에 이 교황이 이제 좀 조급증이 나가지고 작품을 중간에 좀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싫다라고 했고 그래서 율리오 2세 교황과 대립해서 그에게 대들었다가 화가 난 교황에게 지팡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일화도 유명하죠. 당시 예술가의 낮은 지위를 생각하면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교황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아껴서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미켈란젤로와의 관계에 애증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율리오 2세와 미켈란젤로는 자주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황 율리오 2세 입장에서도 고작 을에 불과했던 이 예술가가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해도 결국은 용서해주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교황 역시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오 교황은 이 베드로 성당 신축을 시작하자마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존 성당을 허무는 과정에서 갑옷을 입고 전장을 뛰어다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교황의 이름 하에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겠다는 그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교황의 모습입니다. 여튼 미켈란젤로는 1546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1564년까지 18년 동안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150년 동안 이어진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간 중에 미켈란젤로가 맡은 18년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기간이긴 하죠.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최초의 브라만테가 설계했고 최종적으로는 까를로 마데르노라는 인물이 완성했지만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만든 사람은 미켈란젤로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흔히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가 교황청의 재정을 악화시켜서 면제부를 팔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개신교를 탄생시킨 원흉이 되었다라고 이 뭐 역대 교황이나 또 성당 자체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보다는 후임 교황들의 사치와 계속되는 전쟁 수행으로 인한 바티칸의 재정 파탄 문제가 더 컸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리오 2세 교황을 보고서 어떤 교황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었던 교황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밖에 있었던 교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존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허물고 새 성당을 짓기로 한 율리오 2세의 판단은 또 궁극으로는 면제부까지 팔게 만들었던 이 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이 교황의 판단은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쉽지가 않죠. 교회는 보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선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죠. 내가 지은 잘못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잘못을 나의 다른 선행으로 또 기도로 덮고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독서 코린토 2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서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청하면서 코린토 교우들을 독려하는 사도의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을 선으로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쩔 때는 선이 모자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선이 넘치는 순간도 있겠죠. 그 모자랐던 부분들을 다른 좋은 모습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그런 모습으로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마저 채우고 마침내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죠. 그렇게 궁극적인 판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은 하느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각자의 최선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신앙생활 굳건하게 함께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